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반도체 약진에 수출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어른이 돼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아서 성인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노후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성인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전한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했죠.
네. 오늘 코스피 2%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주식, 현물, 선물 모두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게 배경이 됐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난 건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컨퍼런스에서 현재 통화정책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충분히 제약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는 뜻이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일에 FOMC 회의 후 이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과 보면 보조를 맞추는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네.
당국자들의 통화 완화적인 발언에 앞서 발표된 고용지표도 있는데 이 역시 고용, 실업률, 뭐 임금 상승률 등이 전망치보다 완화되면서 시장 전반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역시 그 불씨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상승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네. 밝혔잖아요.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통화당국 입장에서도 금리 전망을 사실 한 방향으로 하기 참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주 이 총재가 통화정책 재검토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사실 5월 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즉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측면 쪽으로 해석된 면이 짙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FOMC 결과를 보면 연내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어졌으니까 네, 네. 이렇게 바뀐 상황에 우리 통화정책 방향도 재설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 총재의 당시 발언의 전반적인 뉘앙스였거든요.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 완화된 결과가 나왔고 네. 또 미연준 당국자들이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이게 시장 분위기를 다시 달궈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달 금통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최근 한 달 사이 이처럼 국내외 경제지표 여건들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도 1.3% 깜짝 성장을 했죠. 물가가 다시 2%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자극받을 여지가 다분하고요.
네.
강달러 기세로 원달러 환율 지난달에 기록적인 1,400원대를 터치를 했고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도 불안한 움직임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은이 이달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또 수정 발표한다는 것도 이달 금통위에 집중하게 된 원인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변동형 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이요 42.5%로 전월 말과 비교했을 때 8.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 고정금리 비중은 65.6%에서 57.5%로 떨어졌고요. 이제 앞서 주담대 변동금리 전반적인 비중을 보면 작년 4월에 19.3%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해 또 11월에는 43.3%까지 반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12월에는 40.2%, 이제 올해 1월 넘어와서 34.1%, 2월에 또 34.4% 이런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3월에 8.1%포인트 다시 급등을 한 이런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3월 변동금리를 선택한 주담대 차주들이 늘어난 거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작용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형은 이제 금리 수준이 일정 기간마다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이제 변동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시장 금리 변화를 반영하는데 앞으로 금리가 역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주들이 많을수록 고정 금리보다는 변동 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죠.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급변동했지 않습니까? 올 3월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세 차례 정도 내릴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금리 기조가 조만간 종료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뜨거운데요. 그 국민연금과 또 네. 특수직연금 간의 평균 수급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네.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국민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연 연구위원이요. 노후소득 부족분 현황을 연금소득 간의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게 2022년 기준입니다.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 평균 수급액을 봤었을 때 기초연금은 22만 1천 원, 국민연금은 36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수직격 연금 203만 원에 달했습니다.
월평균 수급액이.
월평균 네. 수급액이요. 특수직역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5.5배
네.
격차가 상당히 심하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그러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와 비교를 했었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생활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 생활비 대비 월 84만 5천 원, 적정 생활비 대비 월 137만 6천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요. 반대로 특수 직역 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월 78만 원, 적정 생활비 기준으로 월 25만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편차가 심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형평성 문제가 네. 제기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액 차이가 큰 그 원인을 보면
네.
직역연금 가입자가 평균 가입 기간이 더 깁니다. 9년가량 길고요.
그래요.
네, 보험료율도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 거는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수직연금을 보면 매년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를 메우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개편 과정에서 이런 상황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같은 이런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에 상응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격차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결국에는 특수직역연금 신규 가입자부터는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네.
그 당초 약속했던 분담금의 뭐 3분의 1만 주겠다 이렇게 나오나 보죠?
네.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차일피일 분담금 내야 될 건 안 주고 있다가 결국 지금 못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기로 한 분담금 규모가요. 1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현재 3천억 원만 낸 상태고요.
네.
추가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에 내가 추가로 3천억 원만 더해서 6천억 원 분담금만 2025년까지 납부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한 겁니다.
1조를 안 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분담금을 대신 적게 내는 대신에 우리가 관련 기술 이전을 좀 덜 받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술 이전을 덜 받는 그 액수가 이제 그럼 분담금 1조 원인 건데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뭐 기술 이전을 덜 받으니까 분담금 덜 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여러 재반 사항들이 걸려 있어요. 일단은 1조 원가량을 우리 재원에서 일단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문제가 분명히 여기에 있고요.
네.
더 우려스러운 게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개발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곳인데
네.
이 카이에 파견 나온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있어요.
네.
이 기술진이 지금 올해 초부터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KF-21과 관련된 자료를 USB에 가지고 나가려다가 이걸 적발이 됐어요.
KF-21이 그러니까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인 거죠.
네, 차세대 전투기의 네, 네. 모델 번호입니다. 네. KF-21이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USB에 가지고 나가려다가 적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카이 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수년 동안 계속해서 카이에 파견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기술을 빼앗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지금 만약에 물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빼간 뒤에 지금 분담금을 못 내겠다. 라고 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또 하나는 이 전투기 자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낸 거에다가 더해서 초도 도입 물량을 약속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분담금을 이제 1조 원가량 못 내겠다고 줄이겠다고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초도 도입 물량까지 축소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KF-21 사업에 타격이 좀 불가피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투기 한 대당 수천억 원이거든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납품 물량이 확보돼야 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해외 수출 같은 걸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 변화가 우리로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방위산업청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네, 좀 우려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봄이 왔다. 아, 지난 금요일 일주일여간의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하면서 한 말인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을 빗대서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좋아진 현상도 그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반도체 롤러코스터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오긴 온 건가요?
맞죠.
자, 일단 반도체 업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네.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4월 달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네네.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1년 동안에 99% 증가한 거죠.
네.
두 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내 기업들 실적도 작년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반도체에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삼성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부문 전체 흑자는 2분기부터 가능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
1분기 흑자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부터 흑자가 돼서 지금 뭐 1분기에 한 3조 가까운 2조 9천억 정도의 이익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확실히 바닥을 턴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생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원인이 주요했을까요?
뭐 양면이 다 있는데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AI 붐이 일면서 관련된 그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워낙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 많은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하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작년에 그 물량을 강제로 줄인 거죠. 예. 원래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그 가동률을 100%를 항상 유지를 하는데
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역량이 결국 재고를 계속 이제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왜 그 생산을 줄였던 거죠?
재고가 너무 많았고요.
네.
재고가 많았던 이유는 실제 시장의 디맨드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생산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가동률 항상 100%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뀐 거죠. 예,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과잉 캐파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네.
또 과거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망할 회사들이 없어졌고 특히
네.
모든 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전략 자원화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새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반도체를 그냥 무너지게 절대로 내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가 주로 해왔던 치킨 게임 전략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가동률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재고도 이제 줄여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감산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 뭐 감산이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예.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산을 한 거고
네.
그 동안에 사실은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캐파가 너무 많아진 게. 근본적인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가 무슨 303조 원에서 308조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6조 원에서 74조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네. 기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작년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인 거죠, 센터장님?
네. 삼성전자는 네. 반도체 사업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겹쳐져서 그런 것이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이제 이익에 더 민감하게 보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적자가 15조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20조 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적자가 7조 7천억.
네.
여기 났는데 이제 올해는 한 18조 원 정도로
네.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다 지금 하나도 자료 안 보고 얘기하시는데 다 외우시는 거예요? 늘 보시다 보면 저절로.
아,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주로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 예측을 하고
아,
이러다 보니까.
예. 네. 예. 그 반도체의 경우 이제 DRAM 평균 가격이 많이 뛰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공급망의 한쪽인 대만의 지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일단 보통 시장에서 보는 가격은
네.
PC용 가격이에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네네.
그 제품이고요. 그 가격도 좀 올랐죠. 그래서 최근 이제 4월 달 가격이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가격이 한 16에서 17%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중 평균한 가격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PC, 서버,
네.
모바일 뭐 이런 쪽을 다 합쳐서 보는 가격인데 1분기에 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둘 다 평균 가격이 4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게 많이 올랐고 D램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도 1분기에 두 회사 모두 30% 이상 분기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급반전되는
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만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거는 그 TSMC 쪽에 조금 영향이 있었고 일부
네.
마이크론이라는 이제 미국의 대만 공장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네.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공급에 약간의 차질은 빚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격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D램과 낸드 플래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아, 예. 제가 이왕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대신. 네.
그러니까 이제 D램은 그 주 기억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D램은 저희가 작업을 하는 작업대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책상.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책꽂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서 책상에다 펴놓고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램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비트들을 올려놓고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낸드는 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것들은 전부 낸드 플래시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걸 저희가 화면에 불러오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D램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재고 부담은 좀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안고 있습니까? 회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그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피크 대비해서는 네, 네, 네.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급하게 막 또 이 투자를 막 늘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반도체 불황을 벗어나는 데는 그 챗GPT라든가 AI 열풍이 큰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센터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현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게 이제 그 HBM, 인공지능 메모리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아까 그것도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사실 이제 반도체나 이 어떤 컴퓨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컴퓨터의 그 구조는
네.
그 폰 노이만이라는 과거에 이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설계한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방식이 뭐냐면 이제 CPU 또는 뭐 프로세서랑 메모리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그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두 개를 연결하는 그 일종의 도로망이죠.
네, 네. 네,
도로망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네.
이미 70년 전, 80년 전에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고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부각이 되면서
네.
그때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병목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있겠지만 또 하나 방법은
차선을 늘려요.
네, 차선을 늘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네.
기존에 저희가 PC에서 쓰는 그 방식은 데이터 버스라고 하는데요. 그 메모리랑 CPU 간에 연결한 데이터 버스가 32비트 또는 64비트를 쓰게 돼요.
네.
그런데 이 HBM은 그걸 1024비트로 늘린 거죠.
네.
16배 정도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대역폭을 확 늘린 게 고대역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넓히니까 성능이 확 좋아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램 여러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 서로 연결되는 도로 고속도로 같은 걸 무수히 많이 만드는 게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네.
그 기능이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HBM이 만능은 또 아니라면서요. 뭐 좀 비싸고
그렇죠. 뭐
네, 제조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사실은 싸고 성능이 좋으면 좋겠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비싼 D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용량의 D램에 비해서 칩 사이즈 자체가 한 두 배 정도 더 크게 되고요.
네.
또 여러 개들을 그 수직 이 관통 전극을 만들어서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수율,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용량의 D램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가격이 좀 비싼 이런 D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PC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고
네.
고성능 서버나
네, 네. 네,
이쪽에서만 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의 그 CEO가 HBM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제품인데 이걸 개발한 건 기술적으로 기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그 HBM 제품을 극찬하기도 했다는데 정말 그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께 높은 건가요?
두 회사가 합치면 점유율이 95% 정도 된다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쪽은 엔비디아를 많이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없으면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반도체 시장이나 국내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영업이익이 아까 1.9조 원이 났거든요. 1분기에 반도체만.
네.
전산은 6.6조 원이 났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요. 뭐 예를 들면 하반기가 되면은 반도체에서 분기에 7조, 8조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15조 적자가 났던 게
네.
올해는 20조가 넘는 이익이 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반도체에서 7조 7천억 적자가 났었고 올해 1분기에 2조 9천억 이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되면 4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서
네.
연간으로 18조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없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태환 그 SK 그 하이닉스 회장이 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는 게 남아있는 숙제다. 그러면서 반도체 롤러코스터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여기에 좀 그 관심을 네. 갖게 되는 거. 롤러코스터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만 꼬꾸라쳐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 도대체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반도체는 원래 롤러코스터입니다.
아, 그렇긴 해도 이제 하반기에 좋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좋다 그래서 투자를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해 겪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네.
뭐 메타버스에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예측했던 것만큼 수요는 올라오지 못했고 이 투자는 그러면 과도하게 되면서 엄청난 가격 하락을 겪었고 작년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적자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좋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또 대단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또 언제 부메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네. 캐펙스가 어떤 얘기입니까?
캐펙스는 이제 설비 투자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공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죠.
네.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특히 메모리가 이제 쓰이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PC, 서버, 스마트폰인데 뭐
네.
서버야 좋겠죠.
네.
하지만
네.
PC가 과연 성장을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스마트폰도 과연 성장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는 연평균 D램의 그 수요 증가율
네.
우리 한 15%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저희가 기술 발전이 막 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 세대 그 한 세대 진화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빛 그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얼마만큼 더 많은 생산 증가가 나오느냐 이게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15%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네.
공장을 칠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투자를 좀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좀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게 공장을 지을 때 보통 한 번에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게 좀 고정 변수로 남으면서 좀 이 수요 공급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이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에서 가장 그 주의 깊게 지금 보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사실 모든 변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 미국의 소비도 보고요.
아.
그다음에 당연히 유가도 봐야 되고
그러시겠네요.
금리도 봐야 되고
네네.
뭐 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보게 되고 있고요. 어느 거 하나 저희가 이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자분들도 이제 모든 변수를 좀 총괄해서 보시면서 저희가 흐름을 좀 짚어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은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저희 반도체 공장들도 있고 또
네.
중국이 반도체에서 상당히 큰 고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강대국 간의 이 갈등이 과연 수요, 공급 또 우리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
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양상으로 저희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나쁘다고만 제가 얘기는 못 드립니다. 이게
네,
분명히
네.
저희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투자자들에게 반도체 관련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그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이제 봄이 왔고 점점 좋아질 텐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이미 주가가 다 올랐다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냈지만
네.
주가가 90% 작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올해 좋아진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네.
올해 좋아진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내년도가 좋아질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내년도 좋아질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 또 금리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패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이나 PC랑 달리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AI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반도체도 AI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또 소부장 업체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그쪽에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투자하는 분들도 AI와 관련해서
네.
하는 쪽이 좀 유망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성인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서요.
예, 어려운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참 자녀라는 게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물론 이제 손도 많이 가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다 하다 보면 정말 수고로움이 끝이 없고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제 대학 진학하고 직장 갖고 이제 나가면 좀 허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독립된 인생을 잘 살아가니까 기특하고 좀 이제 홀가분하다 결혼까지 하면 이제 짐은 다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성인이 돼서도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이 주제를 한번 좀 선정을 해서
네,
이야기해보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상 네. 어렵고 실제 이제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한테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그리고 경제력을 가져야지 어른이 된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성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들이 상당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청년기 심리 발달을 50년 이상 연구했던 이제 로렌스 스타인버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최근에 출간한 책에 50이면 육아가 끝나는 줄 알았다.
50까지도 육아를 한다는 얘기예요. 50 지나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책에서 이제 오늘날 미국 중산층의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가정을 꾸릴 때까지 현재는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경우에.
네.
이들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가 한 8년 정도 걸렸으니까 한 5년 정도가 더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 비해서 한 세대 전보다.
미국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아직도 전화해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자녀들 나이를 빼기 5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기가 자라날 때 나이대랑 한번 빼기 5 한 다음에 비교해보면 비슷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하튼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창 노후 준비를 해야 될 50대의 성인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이 먼저냐 노후 준비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둘이 양립할 수는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경제력, 돈으로 자식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컨트롤?
그렇죠. 관심을 살려고
네.
하거나.
네. 네. 간섭한다 그럴까요? 네. 계속 그러려는 부모들도 꽤 있다면서요.
그 자녀를 가장 손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금방 말씀하셨던 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는 분들 은연중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으로 자녀의 관심을 사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자녀 삶에 좀 간섭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이 같은 행동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나 자녀 입장에서나 뭐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 비위만 조금씩 맞춰주고 돈만 받아가려는 나쁜 버릇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 돈 떨어지면 자녀가 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이게 슬슬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돈으로 자녀를 컨트롤하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 전문가인 하지영 교수님이 이제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자녀들 돈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아.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디까지냐. 그냥 좋아서 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네.
돈으로 자녀를 통제한다라는 것 자체 그게 당장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자녀에게 그냥 고맙다 인사드리면 그냥 기쁜 거고, 아니면 그만이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면 아쉬움이 남고
서운한 마음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시키거나 공부 잘하면 뭐 사줄게, 용돈 더 줄게 이런 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한 번은 다 해본 일이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 쓰고 죽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네.
미국의 재무설계사 분인데 스테판 폴란이라는 분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거나 자녀의 행동을 이게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건 안 좋은 거다. 왜냐하면 뭐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 시키거나 말씀하셨듯이 뭐 성적으로는 용돈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심부름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부는 학생이면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돈하고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용돈은 정해진 날짜에 주고 일단 네. 줬으면 자녀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게끔 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 제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 돈을 두고 이제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계속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완전한 성인이 못 됐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될 거고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그런 느낌을 갖기를 바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렌 스타인버그 교수님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는
네.
크게 네 가지를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네.
첫째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지원을 해라.
네, 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당신의 건강, 복지, 은퇴를 위태롭게 해서는 곤란하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경제적 지원의 용도를 미리 정한 후에 자녀한테 그 돈이 지정된 것에 사용될 거라는 것들을 약간 명시해 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거 주는데 이건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분명히 밝혀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그 기간이 나중에 좀 변경은 될 수 있지만 일단 자녀한테 아 네가 언제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녀에게 더 이상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 반드시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 네 가지를 좀 명심하고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혹시 자녀가 요청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줘야 되는 건가요?
참 애매한 문제죠. 뭐 보니까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주자니 또 달란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앞서 이제 로렌스타인버그 교수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스스로 세 가지를 좀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자녀가 당신에게 돈을 요청할 때 항상 불편해 보였냐? 돈 달라고 이래갈 때 되게 좀 불편하게 말을 하거나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이었냐. 둘째 자녀가 자신감을 잃은 것처럼 보이느냐.
아, 네.
세 번째 자녀가 지금 봤는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약 이 중 하나에도 해당이 되고 이제 자녀를 도울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 그러면
네.
자녀가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조용히 가서 자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최근에 돈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부부가 약간 도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가슴 눈물이 확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 입장에서도 되게 감정이 올 건데 근데
네.
우리 부모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이야기할 때 분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 돈이 필요하면 바로 이야기를 하지. 왜
네.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거나 넌 감당할 능력도 안 될 건데 왜 이렇게 저 일을 저지르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거나
네.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이 여기서 안락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글렀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되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모욕감도 느끼고.
예,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말 하지 말고 대신에 자녀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방식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라는 정도의 범위. 이거는 이제 자녀한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선택권을 주는 거라서 이런
네.
식으로 자녀가 가장 하기 어려운 말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자녀한테 주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 글쎄요. 요즘 2030 세대들은 그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님의 그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이런 걸 물어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저도 50대 입장에서 잘 이해가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네.
제가 20대, 30대도 한번 물어봤는데 진짜 그렇답니다.
아.
왜 그러냐 그러면 저출생이 장기화되면서 요즘은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놓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그들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 4명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부모, 상대방 부모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많이 부담이 되죠.
둘이서 4명을 모신다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 땐 안 그런데.
이제 결혼을 네.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 각자의 부모 두 분씩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같이 떠안는 거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 입장에서 결혼에 앞서서 이제 연봉, 저축, 뭐 주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네.
당신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냐. 라는 질문을 안 물어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까지 띄워서 거기에 혹시 빚이 있는지 것까지 확인하는 상대방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결혼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린 걸 보고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막 얘기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직장인 그래도 매칭, 커플 매칭해 준 사이트에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이제 고스란히 자녀한테 넘어가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네.
이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이 자녀한테 어떻게 보면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돌볼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스스로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네. 자녀한테 이제 경제적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과 자녀를 지원한 것 사이에는 이제 균형이
네, 네.
좀 필요하다. 너무 과도한 지원이 그러니까 자기의 노후까지 해칠 정도의 과도한 지원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녀한테 결국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균형 감각을 좀 잘 가지고 자녀 지원을 하는데 그 잘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돈을 다 쓰셨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네 교육 시키느라고 너 유학 보내고 너 뭐 해주느라고 다 썼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자녀는 그 지나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내가 유학 갔다 왔다고 더 일자리 좋은 것도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말 그렇죠. 적반하장으로 그러면 부모님도 마음 아프시고 그렇죠. 참 그럴 것
이런
같아요.
이런 말도 하죠. 사실 엄마는 그때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제적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지영 교수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첫 번째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
네.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 안정. 자기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부모의 경제적 안정. 예, 예.
네. 두 번째 신체적 건강.
아 맞습니다. 부모님 건강하시면 자녀들이 걱정이 훨씬 덜
지금 덜하죠. 40대, 50대 직장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 병원.
거의 대부분 병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 부모가 뭐 높은 산, 설악산을 종주할 정도의 엄청난 체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상황. 어느 정도까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자녀한테 많은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네요. 그런 그렇죠. 말씀이. 네.
만약에 아프거나 해서 누군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자녀 입장에서 자영업자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직장인이면 연차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85세까지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는 자녀에게 그만한 시간과 여유를 선물하는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경제적 안정이나 신체적 건강 외에 이제 좋은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관계가 없이 어떤 부모들 보면 자녀만 유일하게 대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죠.
네, 효도는 하고 싶은데 이제 많이 지치는 거고.
자녀도 다른 삶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감정을 다 본인이 오롯이 네. 받아낸다는 게 어떨 땐 너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와의 관계는 그냥 잘 지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서로 자기 생활에 대한 안부를 묻는 정도? 그 정도의 선을 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 자녀들이 조금 잘 돌봐드리지 못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와 돈 문제 얘기하는 거 좀 익숙하지 않아 하는데 자녀들에게 내 자산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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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어때요?
일단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자녀한테 네. 굳이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나 했는데
맞아요.
아까 이제 로렌스 스타인버그 교수님 미국도 이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40-70 규칙을 지켜라.
네?
40-70 규칙이 뭐냐 그러면 네. 자녀가 마흔이 되기 전에 아니면 본인이 이른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 이제 자녀한테 이야기해 줘야 될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네. 자녀한테 좀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네.
자녀 입장에서도 보면 부모가 은퇴 계획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살 건지 생계를 꾸려갈 충분한 돈은 있는 건지 의료비와 네. 뭐 장기요양에 관련된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엄마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좀 좋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갑작스럽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맞습니다.
아프거나 네, 다쳐서 네. 쓰러지는 경우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도대체 어떤 돈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재정적으로 부득이하게 관여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본인 것 부동산 보유 현황이나 금융자산이나 가입 현황들을 자녀가 좀 파악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나중에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곤란한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예. 오늘은 그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떤 그 리스크 참 여러 가지인데 경제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부모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요. 40, 70이라고 하셨죠?
예, 예.
네. 70 정도 되시면 자녀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재산 문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이러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나를
들어요.
나를 위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연대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서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